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26일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이 이날 오전 5시 30분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오늘 발사한 미사일은 한 발로 250km를 비행하다가 원산 동쪽 해상에서 공중 폭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북한이 고체 연료 극초음속 미사일의 성능 개량을 위한 시험 발사를 시도했다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30일 이후 약 한 달 만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발사는 최근 몇 년간 북한이 실시한 다른 탄도미사일 발사와 마찬가지로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발사는 북한의 이웃나라에 위협을 가하고 영내 안보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로 가는 여객열차가 다음 달 중 운행을 재개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25일 러시아 관영 인테르팍스 통신을 인용해 러시아 극동연해주 올레그 코제마크 주지사가 블라디보스토크와 북한 라선 간 여객철도 운행이 다음 달에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코제마크 주지사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북한 상품 축제 개막식에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차를 타고 곧장 북한으로 가서 그곳의 아름다움과 자연, 문화를 즐기고 관습과 전통을 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제마크 주지사는 지난달 13일에도 자신의 텔레그램에 블라디보스토크와 라선 간 여객 열차 운행이 재개될 것이라며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북한의 신창일 라선 시민위원장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여객열차가 재개되는 것은 4년 만으로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위해 2020년 1월 국경을 봉쇄하고 관광객 입국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25일 안드레이 벨로소프 러시아 국방장관과 전화통화를 가졌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화 통화는 오스틴 장관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며 오스틴 장관은 통화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전쟁 와중에 미국과 러시아가 소통 채널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국방장관의 이날 전화 통화는 15개월 만에 처음이며 특히 오스틴 장관과 벨로소프 장관의 통화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벨로소프 장관이 통화해서 우크라이나 군에 대한 미국 무기의 지속적인 공급과 관련해 사태가 더욱 악화될 위험을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25일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조직 헤즈볼라 간 전면전 가능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오스틴 장관 이날 워싱턴의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헤즈볼라의 도발은 이스라엘과 레바논 국민들을 원치 않는 전쟁으로 끌어들이겠다고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같은 전쟁은 레바논의 재앙이 될 것이고 무고한 이스라엘과 레바논 민간인들에게 파괴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니콜라스 번스 주중 미국 대사가 중국 당국이 반미 감정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번스 대사는 25일 보도된 미 월스트리트저널 신문과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가 미국을 비방하고 미국 사회와 역사 정책을 왜곡하는 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또 미국 대사관의 공공 외교 노력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번스 대사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 지난해 11월 1일에 중국 국가안전부나 다른 정부기관이 중국 시민들에게 가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하거나 참석한 중국 국민을 위협한 미국 대사관 주최 공공행사가 61건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뉴스의 최영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국토의 60%를 농업, 낙농업에 활용하는 덴마크가 2030년부터 농가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1톤당 300크론에 미화로 약 43달러를 매기는 내용의 탄소세를 도입한다고 덴마크 정부가 25일 발표했습니다. 덴마크 의회의 승인 절차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앞서 뉴질랜드가 비슷한 법안을 냈다가 취소한 바가 있어서 덴마크가 세계 최초로 농업에 탄소세를 도입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덴마크는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분의 1이 낙농업에서 기인합니다. 낙농산업에서 나오는 생산품의 75%를 수출하고요. 국민수보다 돼지가 더 많다고 할 정도로 양돈사업도 발달해 있는데요. 이 탄소세를 매기는 효과로 2030년이 되면 이 탄소 배출 감축 목표의 70% 수준까지, 그러니까 약 180만 톤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덴마크의 탄소세 도입 논의는 지난해 2월부터 시작했습니다. 낙농가의 반발은 적지 않았는데요. 소와 돼지 등 가축의 소화 과정에서 나오는 방귀에 이 탄소세를 매기는 것은 농가한테 너무 큰 부담이다.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생산품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서 수출 경쟁력을 잃는다. 비용 부담이 늘어나면 농가의 인력을 줄이게 될 것이다 라는 목소리가 거셌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와의 약속한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또 기후 친화적인 낙농업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불가피한 변화라는 정치권의 설득이 있었고요. 조림 사업 등 친환경적인 노력에 감세해주고 또는 면세 혜택을 주고 소득세 공제, 농장 운영비 지원 약속 등 큰 제안을 하면서 큰 틀의 합의를 본 것이라고 하는군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의 주간 코너는 미국 대통령 선거의 다양한 소식을 알아보는 미국의 선택 2024입니다.
I think that credible polls still have a polling problem when it comes to black voters.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도 흑인
유권자. 네, 오늘은 흑인 유권자, 여성 유권자의 표심 잡는 대선 후보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즉 세계 소식과 미국 소식, 미국 정치 역사와 현재 알아보는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미국의 선택 2024 이어집니다. 네, 이곳도 워싱턴 DC는 오늘이 6월 26일이고 아침 9시 8분이 조금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28도, 구름 조금 끼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6월 27일 목요일 북한 모든 지역 대체로 맑습니다. 바람은 강원도와 함경 남북도 등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불겠고요. 최저기온은 8도에서 21도, 낮 최고는 25도에서 34도 사이입니다. 주요 도시의 기온 보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18도에서 시작합니다. 개성과 함흥도 18도고요. 원산은 20도입니다. 신의주의 아침 최저가 19도, 청진 17도, 중강 14도, 계산 12도입니다. 낮에는 평양이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도 32도입니다. 함흥과 원산은 34도로 가장 높습니다. 신의주, 청진, 해산은 29도고요. 중강의 낮 최고 31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와 서해 모두 맑습니다. 동해상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m, 먼바다 1.5m까지 일겠고요. 서해는 앞바다 물결 0.5에서 1m로 오전에 물결이 높습니다. 먼바다 1m까지 예보되어 있습니다. 6월 27일 목요일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국제형사재판소가 세르게이 쇼이구 전 러시아 국방부 장관과 발레리 게라시모프 군 총참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의 창립자인 줄리언 어산지 씨가 미국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한 뒤에 석방됐습니다. 아프리카 나라인 케냐 경찰이 정부의 증세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대에 실탄을 쏴서 사상자 수십 명이 나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국제형사재판소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자, 전직 러시아 국방장관 또 군 총참모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이 국제형사재판소 ICC는 이 전쟁 범죄 혐의로 세르게이 쇼이구 전 국방장관과 발레리 게라시모프 현 참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25일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지금까지 이 ICC 체포영장이 발부된 러시아 고위 인사의 수가 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포함해서 모두 8명이 됐습니다.
네, 자, 국제형사재판소가 어떤 혐의로 이 두 사람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겁니까?
네, ICC는 쇼이구 전 장관과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이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들과 민간 목표물들을 겨냥한 공격을 지시함으로써 전쟁 범죄와 인간성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ICC가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두 용의자가 지난 2022년 10월 10일부터 적어도 지난해 3월 9일 사이에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력 기반 시설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국제형사재판소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전력시설을 공격한 것을 전쟁 범죄로 간주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 법원은 이들 공격이 민간 목표물들을 겨냥했고 또 표적들을 군사 목표물로 간주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도 민간인 피해가 예상되는 군사적 이점에 비해 분명히 과도했을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반 시설이 합법적인 군사 목표물이라면서 자신들이 민간인들과 이 민간 기반 시설을 표적으로 삼는다는 주장을 계속 부인해왔습니다.
네, 자,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 쇼이구 전 장관 같은 경우는 푸틴 대통령의 측근 가운데 한 명이잖아요.
네, 쇼이구 전 장관은 푸틴 대통령의 오랜 친구이자 동맹자였고요.
네.
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2012년부터 12년 가까이 국방장관으로 일을 했는데 지난달 교체되고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됐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게라시모프 총참모장도 역시 2012년에 총참모장이 된 뒤에 지금까지 자리를 유지해서 냉전 이후에 러시아에서 가장 오래 총참모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두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있죠.
네, 인터넷에서 활약하는 이 몇몇 군사 전문가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초기 전황이 지지부진했던 것이 이 쇼이구 전 장관과 게라시모프 총참모장 때문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국제형사재판소가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러시아 정부 쪽 반응은 어떤가요?
네, 러시아 관련 타스통신은 러시아 국가안보위원회가 쇼이구 전 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적으로 의미가 없고
네.
이 모스크바를 겨냥한 하이브리드 전쟁의 일부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 하이브리드 전쟁이란 재래식 전력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격이나 심리전 등을 동원하는 이 복합 전술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와 대립하고 있는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새 수장이 지명됐네요.
네, 나토 회원국들 대사들이 26일 마르크 리터 네덜란드 총리를 차기 나토 사무총장으로 공식 지명했습니다. 리터 총리는 현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 후임으로 오는 10월 1일부터 직무를 시작합니다.
네, 자, 리터 차기 나토 사무총장 어떤 사람입니까?
네, 거의 14년 동안을 네덜란드 총리를 지냈는데요.
네.
그동안 이 푸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고 우크라이나를 확고하게 지지해 왔습니다. 리터 총리는 차기 나토 수장으로 임명된 뒤에 이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X에 매우 열정적으로 직책을 맡기를 기대한다면서 동맹은 우리 집단 안보의 초석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 또 나토를 이끄는 것은 내가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 책임이라고 리터 총리가 강조했습니다.
네. 자, 차기 나토 수장이 되는 리터 총리 앞에 놓인 과제라면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요?
네, 로이터 통신은 이 나토가 러시아와의 전쟁에 직접 휘말리는 것을 막으면서 이 동시에 러시아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 동맹국들 지지를 유지해야 하는 도전에 리터 총리가 직면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나토의 회의적인 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이 백악관으로 복귀할 가능성에도 맞서야 한다고 로이터통신은 지적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미국과 러시아의 국방수장이 또 전화통화를 했다고요?
네, 로이드 오스틴 장관과 이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 25일 전화로 통화했는데요. 미국 국방부는 오스틴 장관이 양국 사이 이 소통 채널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킬릭스의 창립자죠. 줄리언 어산지 씨 석방 소식 보겠습니다.
네, 어산지 씨가 26일 미국령 사이판에 있는 법정에서 한 가지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한 뒤에 판사 결정에 따라 석방됐습니다.
네, 어산지 씨가 법정에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미국 수정헌법 1조가 이 자신의 행위를 보호한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이 언론인으로 일하면서 이 기밀로 취급된다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이 자신의 정보원을 격려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수정헌법 1조가 이런 행위를 보호한다고 믿지만 이것이 간첩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아, 판사는 어떤 얘기했습니까?
네, 라모나 맹글로나 판사는 먼저 이번 사건이 10년 전에 자신 앞으로 왔다면은 유죄를 인정하고 석방된다는 이 양형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2024년 상황이 아주 다르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맹글로나 판사는 이 어산지 씨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이 알려진 것이 없다면서 첼시 매닝 씨에 대한 형량도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 첼시 매닝 씨하고 어산지 씨가 관련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 매닝 씨는 지난 2016년 미 육군 병사로 몰래 빼돌린 미국 정부 기밀 문서들을 어산지 씨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네.
어산지 씨는 이 매닝 씨로부터 넘겨받았던 기밀 문서 수십만 건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매닝 씨가 기소된 뒤에 재판에서 35년형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2017년에 당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형기를 7년으로 줄여줬습니다.
네.
한편 맹글러너 판사는 어산지 씨가 영국에서 62개월 동안 수감됐던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공평하고 합리적이라면서 그가 이제 자유로운 사람으로 법정에서 걸어나갈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풀려난 어산지 씨. 법정 밖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질문도 받지 않았고요.
예.
또 성명도 내지를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인이 기자들 앞에 섰는데요. 이 제니퍼 로빈슨 변호사는 이 어산지 씨가 강력한 유산을 남겼고
네.
그의 이야기가 이 언론 자유나 국가안보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촉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어산지 씨에 대한 이 앤서니 엘버리지 호주 총리의 지지와 그의 석방을 가능하게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어산지 씨가 이 풀려난 것에 대해서 미국 정부 쪽에서도 나온 반응이 있습니까?
네, 연방 법무부가 긴 성명을 냈는데요.
예.
이 어산지 씨가 앞으로는 허가 없이는 미국에 들어오는 것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캐롤라인 케네디 호주 주재 미국 대사도 성명을 냈는데요. 이 캐나다 대사는 어산지 씨가 호주로 귀환함으로써 오래되고 어려웠던 사건이 끝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인 이 과정에서 호주 정부가 보여준 헌신과 지원에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제임스 클래퍼 전 DNI 국가정보국장이 영국 BBC 방송과 회견했는데요. 이 어산지 씨가 영웅이 아니고 그가 했던 것이 모두 불법이고 잘못됐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자, 어산지 씨 이미 호주에 도착했군요.
그렇습니다. 이 어산지 씨를 태운 비행기가 현지 시각으로 26일 저녁 7시 30분경에 캔버라에 도착했습니다. 로빈슨 변호사는 어산지 씨가 캔버라에 도착하고 난 뒤에 앨버니지 총리에게 총리가 자신의 성명을 구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끝으로 동아프리카로 가겠습니다. 케냐. 케냐가 지금 아주 극도의 혼란에 빠져 있군요.
네, 25일에 이 케냐 의회로 돌진하던 시위대를 향해서 이 경찰이 총을 쏴서 적어도 5명이 목숨을 잃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네.
또 의회 건물 일부가 화염에 휩싸였는데요. 이 시위대와 경찰이 쫓고 쫓기는 극도의 혼란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네, 시위대가 왜 의회를 습격하려고 했던 거죠?
네, 이날 의회에서 이 세금 인상에 관한 법안 표결이 예정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이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이 케냐 사회에서는 며칠 전부터 이 정세의 법안을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이 청년들이 주로 사회 연결망 서비스를 이용해서 시위 참여를 독려했고요. 또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이날 의회를 습격한 겁니다. 아, 한 사람은 로이터통신에 모든 의원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면서 의회를 해산하고 새 정부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지금 케냐가 경제적으로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하죠.
네, 케냐 경제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과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져온 여파를 비껴가지를 못했습니다.
네네.
아, 여기에다가 2년 연속으로 계속되는 가뭄, 또 통화 가치 하락 등 이 케냐 국민들이 여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케냐 정부가 세금 인상 조처를 추진했던 거군요.
네, 이 무거운 부채 부담을 덜기 위해서 이 세금을 20억 7억 달러 추가로 걷어들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윌리엄 루토 대통령이 2년 전 대선에서 가난한 노동자들을 위한 공약을 내걸고 승리했는데요. 그렇지만 이 국제통화기금, 이 IMF 같은 이 국제대출기관들로부터 이 재정적자를 더 줄여야 한다는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네.
이날 시위대가 루토는 가야 한다, 루토가 없으면 모든 게 가능하다 등 규호를 외치면서 루토 대통령이 사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시위가 유혈 사태로 비화를 한 거네요.
네, 시위가 수도인 나이로비뿐만 아니라 루토 대통령 고향인 엘도레트, 문바사 등 곳곳에서 이어졌는데요.
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 나이로비 시위가 이 당초엔 축제 같은 분위기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군중들이 점점 불어나면서 이 경찰이 이들을 해산하기 위해 최루탄을 쐈고요. 여기에 시위대가 돌과 몽둥이 등으로 맞섰다고 합니다.
네, 그러던 상황에서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서 실탄을 쏜 거네요.
네, 시위대 해산에 실패하자 경찰이 의회로 돌진하던 시위대를 향해서 총을 쐈고요. 이 과정에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나왔는데요. 로이터통신 보도로는 적어도 5명, 또 AP통신은 3명, 현지 구급대원들은 최소한 10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다친 사람도 많았는데요. 한 구급대원은 적어도 50명이 다쳤다고 전했는데 다친 사람이 이렇게 많아서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네, 시위와 혼란을 불러온 그 문제 법안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바깥 상황이 그랬더라도 의원들이 세 번째 독회를 마친 뒤에 표결을 했는데요.
네.
야당 의원들은 이걸 거부하고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법안이 찬성 195, 반대 106표로 통과가 됐고 의원들이 표결을 마친 뒤에 지하 터널을 이용해서 대피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그러면 그 법안이 이제 대통령 서명만 남은 겁니까?
네,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 발효되는데요.
네.
그런데 만일 이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다시 의회로 보내게 됩니다.
네.
케냐 정부가 이미 이 빵과 식용유 등에 새로 부과하려던 이 계획을 철회했는데요. 이걸로는 시위대 쪽 불만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여기에다가 경찰이 총을 쏴 사상자까지 당하면서 이 케냐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허무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미국 소식 어떤 겁니까?
네, 미국 대선을 앞둔 첫 TV 토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제 분야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 측면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더 적합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합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세했습니다. 반이스라엘 입장을 견지했던 뉴욕주 연방 하원 의원이 예비선거에서 탈락했습니다. 이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대해 법원이 또 제동을 걸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부터 볼까요? 자, 조 바이든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텔레비전 토론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자, 새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군요.
네, 23일 끝난 로이터 입소스 최신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네.
로이터 통신은 미국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제를 경제와 민주주의 수호로 꼽았습니다.
예.
우선 경제 문제 먼저 보겠습니다. 경제에 대해서 두 후보 중에 누가 더 나은 접근법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 유권자들의 43%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선택했고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37%에 그쳤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견고하다고 하는데도 집권당이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네요.
네, 현재 미국의 실업률은 2년 이상 4% 미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완전 고용 상태고요. 다른 경제 지표도 양호합니다. 그런데 최근 몇 달간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는 있지만 수년간 워낙 고물가가 지속됐던 탓에 집권 여당에 대한 불만이 제기된 것으로 로이터 통신은 분석을 했습니다.
네.
미국의 그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올해 안에 몇 차례 인하할 계획을 내비쳤다가 한 차례로 그칠 수도 있다고 시사했는데요. 이 문제도 물가가 워낙 불안정한 탓입니다.
네, 자, 미국이 직면한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 민주주의 수호에서는 바이든 대통령한테 유리한 결과가 나왔군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정치적 극단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에 대한 대응에서 39%의 지지를 받아서 33%에 그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우위에 있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성추문 입막음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이외에도 세 건의 형사재판이 더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는 2020년 바이든 대통령에게 패배했던 그 대선 결과에 불복해서 결과를 뒤집으려 시도한 것도 관련이 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선거 패배를 사기라고 주장했었습니다.
네, 또 다른 선거 쟁점을 두고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이민자 문제에서는 공화당이 44%의 지지를 받았고 민주당은 31% 지지를 받는 데 그쳤습니다. 미국 내 현재 이민자 비율은 2022년 기준 약 14%에 달해서 한 세기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내 불법 체류자를 겨냥해 강경한 발언을 계속해왔는데요. 국제 분쟁과 테러 대응에 있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40%의 지지를 받았고 바이든 대통령은 35%에 그쳤습니다.
예, 그러면 민주주의 수호를 제외하고는 바이든 대통령이 더 우위에 있는 분야는 없는 겁니까?
네,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료 정책에서 40% 지지를 받아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9%에 비해서 우위를 보였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2010년 당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의료 개혁을 추진해서 의료보험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높였을 때 부통령으로 재직했었습니다.
예, 그 국정 지지도에 대한 조사 결과도 있었을까요? 경합주의 지지도 결과도 궁금하네요.
네,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37%로 나타났습니다.
예.
5월 36%에 대비 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민주당 지지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81세라는 나이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따른 당내 반개 의견 때문에 괴로울 수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이어 경합주의 이전 여론조사에서는 두 후보가 초박빙 양상을 보였지만 최근 몇 달 동안 경합주에서 실시된 여러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번 여론조사는 856명의 등록 유권자를 포함해 1019명의 미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네, 화제를 조금 바꿔볼까요? 트럼프 전 대통령한테 내려진 그 법원의 함구령, 이 함구령의 범위가 조금 줄어들었네요.
네,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은 25일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내린 함구령의 범위를 완화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
기존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건을 담당하는 엘빈 브렉 검사, 후안 머천 판사와 증인에 대한 언급을 할 수 없도록 했었습니다. 법원은 이날 증인과 배심원에 대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언급할 수 있도록 했고요. 따라서 전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크 코언 씨, 또 성인 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 씨에 대한 언급이 가능해졌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 쪽의 반응이 궁금한데 어떻게 수긍하는 분위기입니까?
네,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함구령 완전 해제를 촉구했습니다. 이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 헌법 제1조의 권리를 제한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함구령을 받아서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동안 코언 씨와 대니얼스 씨는 계속해서 전 대통령을 비난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함구령의 범위 완화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반응이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본부의 스티븐 청 대변인은 이날 법원의 판단을 재판과 관련해 이해관계 충돌 문제를 가진 판사에 의한 또 다른 불법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재갈을 물린 비미국적인 결정이라면서 변호사들이 법원에 즉각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이 사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비슷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들 헌터 씨와 관련한 또 법원의 결정이 나왔군요.
네,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항소법원은 25일 불법 총기 소유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 씨의 워싱턴 DC 변호사 자격을 정지시키기로 했습니다.
네.
애나 블랙번 릭스비 수석 판사는 중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변호사의 자격을 박탈한다는 워싱턴 DC 변호사회 규정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헌터 씨가 다른 주의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다면 해당 주에서도 변호사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앞서 델라웨어주 윌밍턴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헌터 바이든 씨에 대해 유죄를 판결했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텔레비전 토론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텔레비전 토론 규칙이 좀 더 엄격해졌죠?
네, 그렇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상대방이 말할 때 끼어들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예.
토론 중에 한 후보가 발언할 순서가 되기 전에는 마이크를 꺼두기로 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4년 전 1차 TV 토론 때 당시 트럼프 후보가 바이든 후보가 말하는 도중에 계속 끼어들고 방해를 해서 토론이 엉망이 됐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당시 상황 생각해보면 뭐 상당수의 유권자들이 그다지 그 상황을 보는 게 유쾌하지는 않았거든요.
네, AP통신은 4년 전 클리블랜드에서 열린 첫 TV 토론에서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방해와 고함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이어 당시 사회자 크리스 윌리스 씨는 토론을 통제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했다고 했습니다. 토론이 시작되자마자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 처리 문제를 두고 얽히면서 토론은 논쟁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네, 이후 두 사람은 법원과 낙태 권리로 부딪히면서 폭발했고요.
네. 그러다가 당시 두 후보가 서로 또 짜증을 내기도 했었거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발언한 중간에 끼어들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자 바이든 대통령은 입 다물어라, 대통령답지 않다고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네.
당시 미국 언론은 혹평을 쏟아냈고요. 인신공격과 거짓말이 난무하는 진흙탕 싸움이어서 지켜보는 것조차 불편하고 피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25일입니다. 뉴욕주와 콜로라도주, 유타주에서 연방 상하원 후보를 결정하기 위한 민주당과 공화당의 예비선거가 진행되는데요. 뉴욕주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 예비선거 결과가 지금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친이스라엘 중도 성향의 후보가 현역 의원을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뉴욕주 16구에서 열린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조지 레티모 후보가 현역인 자말 보먼 연방 하원 의원을 누른 겁니다.
네.
AP통신은 이번 승리로 레티모 후보가 의회에서 가장 자유주의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과 이스라엘을 가장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사람을 축출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예. 자, 두 후보가 어떤 성향의 인물들인지 좀 비교를 해보죠.
네, 보먼 의원은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군사 공격으로 수천 명의 팔레스타인인을 대량으로 학살했다고 비난해온 인물입니다.
예.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하원 결의안을 거부하기도 했고요. 반면에 레티머 후보는 확고한 이스라엘 지지자입니다.
예, 그러면 레티머 후보는 유대인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레티머 후보는 유대인 지도자들의 권유로 출마했고 미국 이스라엘 공공문제위원회로부터 막대한 재정적 지원을 받았습니다.
예.
해당 단체는 이번 예비선거에 1,500만 달러를 투입했다고 합니다. 레티머 후보는 전직 주의원으로 2018년부터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행정관을 역임했습니다.
이 레티머 후보의 승리 연설에 어떻게 주목할 만한 얘기가 있었습니까?
네, 레티머 후보는 화이트 플레이스에서 열린 행사에서 지지자들에게 우리는 서로를 비방하지 않도록 싸워야 하며 우리는 모두 미국인이고 우리 공동의 미래는 하나로 묶여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정치적 분열을 극복하고 국가가 분열되는 것을 막을 방법을 찾을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선거에서는 현역 의원이 유리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우먼 후보가 졌습니다.
네, 보우먼 의원은 3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진보 진영 인사들의 막판 지지도 있었고요.
예.
AP통신은 보우먼 의원의 패배는 민주당 내의 진보 세력에 타격을 주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이스라엘 하마스 갈등에 대한 메시지를 내려는 다른 후보자들에게도 잠재적인 경고가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보먼 의원이 낙선 인사를 했죠.
네, 보먼 의원은 이번 운동은 언제나 정의에 관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항상 인류에 관한 것이고 평등에 관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자신이 예비선거에서 졌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가자 전쟁에 대한 그의 반대에 대해서는 다른 변명을 하질 않았습니다.
네, 이번 예비선거 결과에 대해서 유대계 쪽에서 반응은 있었습니까?
네, 미국의 유대인 로비단체인 미국 이스라엘 공공문제위원회는 성명을 통해서 이번 경선 결과는 친이스라엘 입장이 양당 모두에게 좋은 정책이자 좋은 정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으로 법원으로 가겠습니다. 자,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대해서 법원이 또 제동을 걸었다고요?
네, 캔자스주와 미주리주의 연방지방법원이 24일 새로운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의 시행을 가로막았습니다. 두 법원에서 각각 독립적인 명령이 나왔는데요. 캔자스 연방지법의 데니얼 크랩트리 판사는 1965년 제정된 고등교육법은 이번 정책 같은 소득기반 상환 계획에 전례 없고 급격한 확장을 확실하게 허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주리 연방지법의 존 로스 판사도 연방교육부가 권한을 초과했다면서 시행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두 판사는 모두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들입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나 바이든 현 대통령이나 모두 같은 민주당 소속이고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들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정책을 막는 그런 결정을 내린 겁니까? 명령을?
네.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은 또 이미 연방 대법원에서 결론이 나왔던 그런 사안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2023년 6월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차단했었습니다.
그렇죠.
당시 정책은 연간 개인 소득이 12만 5천 달러, 부부 합쳐서 25만 달러 미만일 경우 만 달러까지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고 일부 저소득층의 경우 최대 2만 달러까지 탕감해준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대법원은 행정부 권한을 벗어난 조치라고 판단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또 새로운 정책을 내놓았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세이브라고 이름 붙여진 새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새 정책인 세이브 프로그램에 등록한 사람은 80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네.
지난 2월 바이든 행정부는 남은 대출 원금이 12,000달러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부채를 갚은 사람에게는 남은 채무를 탕감하는 조치를 발표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번에 캔자스주와 미주리주 연방지법에서 나온 결정은 이 바이든 행정부의 새 정책에 대한 부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3월 캔자스 등 공화당이 주도하는 11개 주정부는 연방교육부가 새로 시행하고 있는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연방 대법원에 의해 이미 금지된 부채 탕감 정책의 또 다른 버전이라면서 중단을 요구하는 소장을 캔자스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네.
다른 7개 주에서도 같은 이유로 미주리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네. 자, 법원이 행정부 결정에 또다시 제동을 걸었는데 지금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원고인 주정부 측은 법원 명령을 환영했습니다. 미주리주 앤드류 베일리 법무장관은 소셜미디어 플랫폼 X에 글을 올리고 의회는 미국인 노동자들에게 다른 사람의 빚을 5천억 달러씩 떠맡길 수 있는 권한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허무호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연방헌법처럼 주헌법도 개정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주헌법을 바꾸려면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주헌법 개정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주헌법을 개정하거나 수정하는 방법으로는 대략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입법 제안과 주민 발의, 그리고 헌법 회의를 통한 방식입니다. 그 밖에 플로리다주 같은 경우 20년마다 모이는 헌법개정위원회가 개정안을 직접 유권자들에게 제시합니다. 입법 제안은 모든 주에서 각자 헌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 주요한 방법입니다. 미국 오리건 주립대학교는 교육자료에서 지난 2002년과 2006년 사이 주 헌법 수정 제안 가운데 68%가 입법 제안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입법 제안에서 개정안은 먼저 주의회 양원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주의회를 통과한 수정안은 유권자 투표에서 과반 찬성을 얻으면 최종 승인됩니다.
Data from Edison Research showed 59% of voters rejected the proposed amendment to remove abortion protections from Kansas's constitution.
주민 발의는 오리건 시스템으로도 불리며 직접 주민 발의와 간접 주민 발의가 있습니다. 직접 발의 절차는 주민들이 제안한 헌법 개정안의 승인 여부를 유권자 투표로 정합니다. 반면에 간접 발의에서는 유권자 투표를 실시하기 전에 개정안을 심의를 위해 먼저 의회에 보내야 합니다. 오리건 주립대학 교육자료에 따르면 주민 발의 절차를 도입한 18개 주 가운데 매사추세츠주와 미시시피주만 간접 발의 절차를 사용합니다. 헌법회의는 기존 헌법의 광범위한 개정이나 새 헌법을 제안하는 데 있어 가장 오래되고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주헌법회의는 주헌법 개정을 제안하는 선출된 대표들의 집합입니다. 헌법회의 소집 절차는 주의회의 공식 요청에 따라 시작됩니다. 일부 주에서는 의회가 유권자들에게 헌법회의 소집 여부를 물을 수 있으며 몇몇 주에서는 이를 유권자들에게 묻지 않고 의회가 헌법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이런 헌법 회의는 많지 않았습니다. 오리건 주립대학 자료에 의하면 2009년 말까지 헌법 회의는 고작 234회가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1992년 로드 아일랜드 주에서 소집됐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주 헌법 개정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의 선택 2024, 저는 김현숙입니다. 다양한 민족과 인종이 섞여 살아가는 미국,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들도 당연히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겠죠. 그리고 일부 인종의 경우 특정 정당을 더 선호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올해 대선에서는 이런 유권자들의 선호 정당에도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미 대선 후보들의 흑인 유권자 표심 잡기.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대선 후보들의 TV 광고입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공약을 내세우는지를 짧고 인상적인 영상에 담아내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 지난 5월에 유색 인종을 겨냥한 광고들을 특히 많이 내보냈습니다.
Joe Biden's getting the job done for people just like me.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바로 나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흑인 여성. 이 광고는 바로 흑인 유권자들을 겨냥한 광고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선거 캠프는 지난 5월 미디어 광고에 1,400만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이든 캠프는 역사적인 흑인 대학에 160억 달러 이상을 지원한다는 발표도 내놨는데요.
Unprecedented, a record amount.
스티브 벤자민 바이든 대통령 수석 고문은 이번 투자 규모는 전례 없는 기록적인 금액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같은 달 흑인 역사문화박물관에서 열린 학교 인종차별 철폐 판결 70주년 기념식에도 참석했는데요. 공화당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사회의 다양성을 없애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My predecessor and his extreme MAGA friends are now going after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all across America.
내 전임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극단적인 마가 추종자들은 지금 미국 전역의 다양성과 평등, 포용성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아닌 일부만을 위한 나라를 원합니다.
흑인 유권자들은 지난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하는 데 큰 힘이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를 보였죠. 흑인 유권자들은 여전히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긴 하는데요.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젊은 흑인 유권자의 경우 약 20%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흑인 여성 유권자 쉐너 그레이 씨는 흑인 유권자들의 표심이 움직이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The Democratic Party has not only taken the black vote for granted.
민주당은 흑인 표를 당연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흑인 표를 무시해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흑인들의 표심 구애를 위해 자신이 직면한 법적 문제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And then I got indicted a second time, and a third time, and a fourth time.
나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기소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흑인들이 나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들이 너무 큰 상처를 받고 차별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저의 머그샷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누구보다 더 많이 받아들인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흑인 인구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작년 8월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구치소에 자진 출두해 머그샷, 즉 범인 식별 사진을 촬영한 것을 언급하며 자신이 법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고 이 때문에 흑인들이 일종의 동질감을 느낀다고 말한 겁니다. 흑인들의 지지율이 점점 높아지는 데 대해 트럼프 캠페인 측은 VOA에 이렇게 전해왔습니다. 모든 미국인과 마찬가지로 흑인과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상황도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보다 지금이 훨씬 더 나빠졌으며 모든 여론조사가 그런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라고요. 하지만 하워드 대학교의 대학원 학장인 데이나 윌리엄스 교수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I think that credible polls still have a polling problem when it comes to black voters.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도 흑인 유권자들 대상일 경우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흑인 교회나 대학에 가면 매우 다른 응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흔들리는 흑인 표심을 잡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흑인 인권운동의 상징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의 모교인 모어하우스 대학에서 졸업식 축사를 하기도 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노력에 힘입어 민주당은 흑인 표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여성 유권자 표심에 호소하는 대선 후보들.
흑인 유권자들의 이야기를 해봤다면 이제는 여성 유권자들에 관해 이야기해보죠. 여성 유권자는 미국 전체 유권자의 절반이 넘습니다. 여성 유권자들을 상대로 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운동의 초점은 낙태권과 생식권에 맞춰져 있죠. 하지만 미국 여성들이 낙태 문제만 신경 쓰는 건 아닙니다. 미네소타의 유권자 레베카 젠슨 씨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올바른 결정들을 내리고 있다며 이에 대해 인정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합니다.
I think things about the environment are very important. I think the economy is important. And
저는 환경보호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경제도 중요하고 의료도 중요하고요. 저는 간호사이기 때문에 여전히 직장에서 코로나 환자들을 자주 봅니다. 사람들은 코로나 팬데믹이 지났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그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백악관에 과학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네바다주의 유권자 줄리 밴브 씨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직을 맡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He was good for the economy. There was no war. There was harmony. There was peace.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제에 유능했습니다. 전쟁도 없었죠. 조화가 있고 평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일자리도 있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놀라운 사람이었어요. 조국을 사랑하고 좋은 사람이죠. 훌륭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우리는 그를 다시 선출할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여성 유권자들을 공략하기 위해 여성 건강 연구에 관한 백악관 계획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Think of all the breakthroughs we made in medicine across the board, but women have not been the focus.
우리가 전반적인 의학 분야에서 이룬 모든 획기적인 발전을 되돌아볼 때 여성의 초점이 맞춰지지는 않았습니다. 연구 결과가 여러분 모두에게 도달하는 데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수적인 기독교 여성 모임에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전쟁이 한창인 유럽에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efore I even arrive at the Oval Office, shortly after I win the presidency, I will.
대통령이 당선되면 백악관 집무실에 도착하기도 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끔찍한 전쟁을 해결할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범죄와 이민에 대한 강경한 메시지로 여성 유권자들에게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I think I do great with the suburban housewives because they want to remain safe.
의회 지역의 주부들은 안전을 원하기 때문에 저를 많이 지지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 입국한 외국인 범죄자들은 보석을 훔쳐가고 지갑이나 전자제품, 시계, 현금을 모두 가져가 버립니다. 불법 외국인 범죄자들이 창문으로 들어와서 서랍을 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부정직한 조 바이든을 가능한 한 조속히 쫓아내야 하고요. 그가 끼치는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사실에 투표해야 합니다.
미국 여성정치센터에 따르면 1980년 이후 모든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투표했습니다. 그리고 퓨 리서치센터의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여성 유권자 득표율은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11%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네, 미국이 선택 2024, 오늘은 흑인 유권자와 여성 유권자들의 표심 잡기에 나선 대선 후보들의 행보 살펴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주제로 미국 대선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한 건지 사람 모르고 이런 표현 영어로 배워보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John, how about we go to the Korean restaurant? And don't worry about the money, I will pay.
What do you take me for? Do you think I'm the kind of person who would let you pay because I helped you?
I just wanted to treat you this time.
What do you take me for? A cheapskate? I insist we split it.
제가 잔에게 밥값을 내겠다고 하자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는 건지 물었습니다.
What do you take me for?
나를 대체 어떻게 본 겁니까?
What do you take me for? A cheapskate?
사람 뭐로 보고 구두쇠로 보는 겁니까?
Take for.
뭐뭐라고 생각하다 나를 뭐로 보는 거죠?
What do you take me for?
사람을 뭐로 보고?
What sort of person do you think I am? What kind of person do you think I am? What do you take me for?
나를 대체 어떻게 본 겁니까? 자,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느린 속도로 들어보겠습니다.
How about we go to the Korean restaurant? And don't worry about the money. I will pay.
What do you take me for? Do you think I'm the kind of person who would let you pay because I helped you?
I just wanted to treat you this time.
What do you take me for? A cheapskate? I insist we split it.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Don't worry about the money.
돈은 걱정하지 마세요.
I will pay.
내가 낼게요.
What do you take me for?
나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는 겁니까?
Do you think I'm the kind of person who would let you pay because I helped you?
내가 당신을 도와줬다고 당신이 돈을 내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요?
I just wanted to treat you this time.
단지 이번에는 내가 대접하고 싶었어요.
I'll treat you.
내가 살게.
I'll pay. It's on me.
자, 내가 사겠다는 모두 같은 표현이죠.
What do you take me for? A cheapskate?
나를 구두쇠로 보는 겁니까?
Cheapskate.
구두쇠, C-H-E-A-P-S-K-A-T-E.
Cheap.
싼, 값싼.
Skate.
S-K-A-T-E. 아이스 스케이트, 롤러 스케이트, 이런 운동 신발을 뜻하는 스케이트라는 의미도 있지만
Person, fellow.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Cheapskate.
구두쇠.
Stingy, Scrooge, penny pincher.
자린고비, 모두 비슷한 뜻입니다.
I insist we split it. I insist.
나는 주장합니다. 어떤 것을 고집해서 하려고 할 때.
I insist we split it.
나는 각자 내는 것을 주장합니다. 더치페이 하자는 얘기죠. 영어 표현으로.
Let's split the bill.
더치페이 하자는 말입니다. 나를 대체 어떻게 본 겁니까?
What do you take me for?
자,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We go to the Korean restaurant, and don't worry about the money. I will pay.
What do you take me for? Do you think I'm the kind of person who would let you pay because I helped you?
I just wanted to treat you this time.
What do you take me for? A cheapskate? I insist we split it.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What do you take me for?
나를 대체 어떻게 본 겁니까? 나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한 건지 사람 뭐로 보고 이런 표현 영어로 배웠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펄의 윌리엄스 해피 전하면서 인사드리죠.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ecause I'm happy.